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어찌 보면 특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오늘 장면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외형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타내는 그 심층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지 않습니까? 요한은 심층의 그 영적 세계를요, 그 세상에 우주라는 스크린에 투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심층 세계를요,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그 문학 장르 중에 판타지가 있죠. 반지의 제왕이나 그 나니아 연대기나 해리포터 같은 작품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시도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고 또 읽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항상 그랬었는데요. 이 판타지가 다루는 내용은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공상 세계이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잘 만든 이런 작품들은요, 현실 세계를 사실적인 언어로 서술한 사실적인 작품들보다 오히려 현실 세계를 훨씬 더 잘 보여줍니다. 공상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현실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환상들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오시는 모습은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사실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스크린에 투과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언어입니다. 묵시문학의 언어는 이 사실적인 언어가 아니죠. 그러나 이 사실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것보다 현실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줍니다. 사도 요한이요, 당시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학 장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실적인 언어로만 받아들이고 여기 그대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다가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를 하다 보면요,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이런 종말론, 이런 음모론 등에 빠지고 맙니다.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자적 이스라엘의 회복, 뭐 back to 예루살렘, 뭐 시오니즘 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의 장르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심층들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굉장히 간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죠? 정의란 무엇이죠? 원래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일수록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의 그 내용과 그것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볼 때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최종 권세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그리고 1세기라는 그 1차적인 맥락을 우리가 볼 때 복음은 명백히 새로운 왕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테지만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부활로 그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자연히 죄의 세력의 포로로 갇혀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직도 왕이 바뀐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다른 왕에 다른 권세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얼른 갈아타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 복음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뭐라고 하죠? 왕의 전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외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왕의 모습,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그 모습,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은요, 그 왕을 가리켜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인자는 무슨 말이죠? 인애로운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이것은 그냥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1차적으로는요, 그냥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네. 사람의 아들은 뭐죠?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죠. 1차적으로는요, 당연히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그런 인성, 겸손한, 그리고 고난의 그 종,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통치 등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칭호가 굉장히 그 힘이 있고 군사적 메시아, 군사적 그런 의미로 오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이 섬김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부러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인자라는 단어를 이 다니엘서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정관사, 부정관사가 전부 다 나타나 있지 않는데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람의 그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이 더 son of man입니다. 앞에 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관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어디죠?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인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요, 더가 아니라 A를 붙입니다. A son of man입니다. A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통치자 아닙니까? 세상에 네 짐승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울 그 통치자 아닙니까? 그 통치자의 그 인자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인자라는 표현을 가져와서요, 다니엘서에 묘사되어 있는 그 묘사된 그 모습들을요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분이 바로, 이 인자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모든 짐승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오신 그 새 나라를 세우실 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설명들이요,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인자 같으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은 네, 여러분 다 주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옷, 머리카락, 눈, 발, 음성, 손, 입, 얼굴 여덟 가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요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사사기에서도 그렇고요. 전부 다 통치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것들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가져오는데요, 모두 다 통치자, 전능하신 왕, 승리의 왕에 대한 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이 여덟 가지 그 모습 보고선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제자였죠?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요, 예수님과 가까웠고요,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요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요, 그리고 당대의 그 성화들을 보면요, 이 요한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자주 안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늘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에 있었다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들도 가장 잘 알아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하거라 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그것을 알아들은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상까지 따라간 자가 누구였죠? 바로 이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죠. 성격이 괴팍하고 불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뵙고 사도로 살아가면서 그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한 1, 2, 3서, 그가 쓴 요한 1, 2, 3서가 사랑의 서신서 아닙니까? 우레의 아들에서 이 사랑의 서신서를 쓴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직접 체험한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다 체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요, 밧모섬에서 이 형용할 수 없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90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을 위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복음이라는 것이 1세기의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왕이 오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이기시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왕이 오셨는데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을 만나는 것이죠. 그 왕의 모습, 온 우주의 통치자의 그 모습,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표현하면 해처럼 힘있게 빛나는 왕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을 끌고 가는 모든 에너지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확한 만남이었다. 그로 인한 그 혁명적인 그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만남이 바울의 회심, 사도적 소명, 그리고 이방인으로의 그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남은요, 희미한 달빛 아래 볼 듯 말 듯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런 헷갈리는 만남이 아닙니다. 정오의 태양빛처럼 정확한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막 지역의 그 태양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태양빛과는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막에서는요 태양빛이, 정오의 태양빛은요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절대로 태양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는 실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막 선글라스가 필요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빛으로 인해 며칠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평생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모섬에서 그 왕이신, 진정한 통치자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봤을 때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희 1청과 3청이 제주도로, 서귀포로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이번 이 선교가 우리 1청 그리고 3청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선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상이 넘치되는 그 서귀포에 진정한 왕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들이 인생의 통치자가, 이들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돈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보고 오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요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시고 이 땅의 구주이심을,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그 역사가, 이 반모섬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반모섬이 아니라 제주섬에서요,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영동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온 우주의 통치자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게도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무게 앞에 엎드려져 새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6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